이 시간은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정현 목사님께서 21세기를 위한 창조적 사역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역의 모든 짐을 이런 세미나를 통해 다 벗겨주시고 다시 한번 비상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를 보면 아십니다만은 상처받은 독수리는 그 날갯짓을 만세반성 밑에다가 접고 치유하고 그렇게 회복을 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를 때 더 높게 나르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고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뭐 제가 큰 강의라든지 특별한 지식을 나열하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제 심장 속에서 사역에 깨닫고 은혜 받고 경험된 것들을 끄집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실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들로 태어나서 정말 저희 부친교회 정말 초라한 적응교회였습니다. 달동네에서 그런 교회 어릴 때부터 제가 보면서 어릴 때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좀 자랐는데 그 당시에 그 부전교회나 초랑교회나 중앙교회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뭐 성경고사대회라든지 이런 주일학교 행사 참여를 가보면 너무너무 교회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부친 교회는 이렇게 작은데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크나? 누구는 뭐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가졌던 걸 기억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죠. 저는 개척교 목사들 태어나서 또 저 자신이 또 개척을 했고 또 중형교회 대형교회 오늘 이와 같은 사역을 거치면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뭐 대형교회를 섬기지만 인간적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큰 뭐 즐거움이랄까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오 목사 우울증 걸렸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옥하는 목사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6번 하거든요. 그래서 6번 딱 설교를 하면 저는 매주일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매주일마다 그래서 타오르는 불입에다가 6분 마치면 타도나면 제가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용신을 못할 정도로 그런 지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해외 생활 21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해수로 4년 차, 이제 한 두 달 있으면 만 3년 됩니다. 그래 한 내용들 제가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저보고 12시 반까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시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많이 할 힘이 없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없는 것을 잊게 하신다는 로마서 4장 17절에 그 영어로 보면 He creates from nothing to something 그렇게 됐어요. From nothing to some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something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실력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서 완전히 묵살을 만드시고 깨뜨리셔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의 원칙입니다. 제가 대세 목회 이종필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제가 하면서 오늘 그래도 이 목사님에 대한 회고도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세란 게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합니다. 첫째는 그의 그릇입니다. 이거는 뭐 책에도 안 나오는 거고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경험된 거니까. 그러신데 한 번은 수년 전에 그 목사님이 우리 기장 측에 총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아시지만 이종경 목사님께서 정치를 한다는 거나 뭐 그렇게 종회 임원을 뭐 많이 하셨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총회장이 되셨길래 총회장 되시고 마치 미국을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목사님 총회장 글을 별로 많이 썩 그 익숙하지 않으신데 총회장 하셨는데 총회장 되시니 어떠세요? 물으니까 저를 보고 탁 보면서 오 목사 예 나는 총회장의 의사가 있나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그랬죠. 아니 내가 많은 의사를 알지만 총회장의 의사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참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총회장 되시기 전에는 그렇게 막 총회 내에 총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 세다든지 그리고 너무 이런 좀 뭐 꾼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목회는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런 것만 하는 분들 보면 막 속이 상하고 막 상처를 받고 막 힘들었대요 목사님이. 근데 총회장이 딱 되시니까 그 안 맞고 안 좋은 분들도 너무너무 귀엽더래요. 다 내 식구고 내 사람이고 어? 다 우리 총회장이 같은 식구인데 뭘 그걸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쁘더래요. 그냥 그 얘기 듣고 아 참 이분 참 그릇이 크다. 그릇이 크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당연하면서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다음 또 하나 무단수가 고단수다. 여러분 이거 다 신장에서 꺼낸 얘기입니다. 이거 다. 무단수가 고단수다. 그 다음에 적군을 아군으로 삼아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군을. 이 세 가지가 저에게는 아주 사용하는데 큰 어떤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는 얘기는 거다. 지는 얘기는 거다. 왜냐하면 다 내 식구인데 뭐.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에 치면 뭐 그건 뭐 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볼 때 거룩한 프라이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적어도 목회자로서의 품격은 지키겠다. 내가 적어도 목사로서의 품위는 지키겠다. 이 거룩한 자존심은 내가 함부로 팥죽 한 그릇 팔아먹지 않겠다. 독립품 가지고 나 안 하겠다. 연말 돼가지고 안 올려줘도 난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평신도들이 보아도 뻔히 알만한 짐작될 만한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 다음에 무단수가 고단수다. 그 다음에 적군을 아군으로 삼아라. 제가 그 이종평 목사님부터 제가 이 그릇됨을 제가 하고 또 하나는 그분의 안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에 큰 양대 기둥이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하나는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한 성령운동이고 하나는 오카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훈련운동이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목사님이 아주 그것을 진실되게 또 정말 순수하게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저 사람도 해석을 했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재생산 구조입니다. 여러분 광주에 가면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대구 가도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대전 가도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미국에도 뉴욕에도 가면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이고 시카고도 가도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이고 뭐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지역에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물론 LA는 뭐 큰 교회이긴 하지만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LA는 제자 백과가 다 모여가 춘추전국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덜하고 그런데 지역마다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왜? 순복음교회의 그 시스템이라든지 성령운동이라든지 예배의 역동성이라든지 또 어떤 그 순복음교회에 갖는 성령사역에 대한 어떤 뭐 관심 또 셀 뭐 여러 가지들이 그게 재정산 될 때에 되더라고요. 제자훈련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합니다만은 똑같은 마음과 또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면 이게 재생산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물된 동생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셈이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 여러분들 읽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물된 동생 같은 사이가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참된 영적 재생산이거든요. 재생산, spiritual, true spiritual reproduction, 참된 영적 재생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떤 안목이 있으셨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세 번째로는 목사님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 영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아주 그 감각이 탁월하셨어요. 비근한 예로 한 10년 좀 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서 섬길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집회를 하셨는데 그 집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 우리 교회가 큰 은혜 받은 찬송이 있었어요. 249장이었는데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찬송도 아시죠?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찬송이지만 굉장히 영감 있는 찬양입니다. 그때 아마 우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찬송 불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찬송 같이 부르셔서 목사님이 그냥 은혜를 받아버리셨어요. 찬송.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가만 보니까요. 목사님은 가시는 것보다 249장을 부르세요. 제가 보니까. 심지어 별세 목회 성찬식을 때 그걸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야 너무너무 놀랍다. 이게 영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 딱 목사님 캐치가 되시면 그거 딱 잡고 메어 달리고 제가 그런 뭐 여러 가지들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 속에서 일하게 하시는 주님, 내 속에서 나 대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가져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름끼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21세기 뭐 창조적 사역의 요건이랄까, 21세기 창조적 사역자의 조건이랄까, 21세기 창조적 사역자의 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대상을 먼저 좀 구별을 좀 하십시다.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6개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주로 많이 썼던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글로컬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글로컬. 그게 뭐냐면 합성어인데 글로벌과 로컬. 그래서 그걸 합성시켜서 글로컬이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생각은 뭐 세계적으로 행동은 로컬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글로컬이라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글로벌 루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글로벌 루션이다. 이 말은 뭐의 합성어인가 하면 글로벌과 레볼루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혁신적 시기다 이 말이죠. 글로벌 루션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전 세계에 한 10대부터 20대 초반의 나이에 있는 그 젊은 아이들 혹은 그 세대의 사고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다. 티네이저란 말 아시죠? 틴이란 말이 11, 12, 12살까지는 틴이 아니고 13부터 14, 뭐 16, 18, 19 그래서 19세까지가 티네이저죠. 전 세계 티네이저, 한국 나이로 말하면 14살부터 한 20살, 21살까지 전 세계 티네이저들은 생각이 지금 거의 다 비슷해요. 서울에 있는 티네이저나 홍콩에 있는 티네이저나 로스앤젤레스, 뉴욕, 파리, 케이프타운, 싱가포르, 상하이, 심지어 뭐 연변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의 사고방식들이 티네이저의 사고방식이 거의 좀 비슷한 시대에 돌입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글로벌 루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해야 하느냐. 몸통은 변함없고 복음의 진리는 변함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나. 이거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어요. 더구나 여기 연세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많은 분도 계시는데 저는 지금 아이들 그 휴대폰 가지고 DMB 하는 거 보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면요. 제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에요. 그리고 티네이저들이 지금 하루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10시간입니다. 평균 하루에 7~8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었어요? 거의 내가 볼 때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이런 정신병자 수준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설명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기적의 현장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가 역사가 깊어가고 이제 한국교회도 역사가 많이 깊어가서 이제 100주년 되는 교회들 많아졌습니다. 50주년, 60주년 되는 교회들은 뭐 대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나이가 들어갑니다. 목회자들의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시대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계속 목회자의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 역사가 깊어가더라도 교회는 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계승, 신앙의 계승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여러분 하나 문제식으로 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 흐름에 관해서. 또 하나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갖는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자학은 하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한국교회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를 만한 한국교회가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집중할 만한 21세기의 창조적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어떤 영적 슬로건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한국교회 전체의 가장 아름다웠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73년도에 그 빌리그리엄 전도대, 74년도에 엑스플로대, 민족복음화대 그 이후에 쭉 이어오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슬로건이 뭡니까? 붉고 붉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자. 그 대조법을 써가지고 아직까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자는 이것만큼 좋은 슬로건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진보나 보수나 상관없이 한마음을 묶을 수 있는 영적 슬로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제자리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도약하고 비상하고 영적으로 상승하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 공감대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볼 때 영혼의 토지를 넓히는 것입니다. 악인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의 분열을 멈추고 세계를 가슴에 품는 한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영적인 토지를 넓히자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토지가 있습니다. 소위 피지컬 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스피리추얼 랜드, 영적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토지는 육신의 토지에만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토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이 그냥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한국은 남한의 뭐 한 그 10만여 평방 뭐 이 정도다. 요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좁은 생각이죠. 사실 한국은 몽고보다 훨씬 작은 나라예요. 또 중남미는 볼리비아보다 훨씬 작은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그런 나라보다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좀 깊이 생각해보면요.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 남쪽, 이것만, 한반도만 한국의 영토가 아니에요. 우리 남한이 점유하고 관계하고 있는 바다도 다 우리 영토입니다. 아십니까?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 관계는 모든 바다가 다 우리의 영토입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몽고고르보다 훨씬 크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몽고고르보다 크다고 생각, 그건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는 뻗나갈 바다가 있고 바다가 우리 영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바다가 다치면,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적은 나라가 아니고 영국이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육지의 땅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바다가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 178개국에 700여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78만 됐는데요. 700여만 명의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흩어진 절대적인 숫자로는 중국 학교가 더 많고 또 퍼센티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그 흩어진 퀄리티라든지 흩어진 비율이라든지 흩어진 나라의 어떤 뭐 이런 전체를 보면요. 한국이 훨씬 더 집중되고 또 한국이 훨씬 더 아주 질적으로 우수한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700만입니다. 그것도 세계 4대 강국, 미국의 200만 이상, 중국의 200만 이상, 러시아의 50만 이상, 일본의 102만 명. 아주 핵심적인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4천여 이민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영적인 영토가 우리에게는 큽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영적인 터지를 넓혀야 됩니다. 아군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분열을 멈추고 다 우리 식구들인데 조금만 생각의 틀을 바꾸면 자 이종표 목사님 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에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분들조차도 다 내 식구다 같이 품고 다 하고 터지를 높여야 돼. 이것은 오늘 좌파와 우파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의 어떤 사역의 방향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선호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해외 생활 오래 하고 또 뭐 저 나름대로 선호한 것이 있지만 적어도 사역자는 나름대로의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도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제가 좌파나 우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도 페이버한 거, 제가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죠. 토지가 넓어야 됩니다. 제가요, 극좌는, 아니, 극좌는 저도 힘들어요. 이 1위부터 10까지를 놓고 1을 극좌라고 10을 극우라 하면 제가 극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나라의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막 그 인공기 왔다 갔다 하고 이북 찬양하고 막 그러면 나는 아무리 나도 뭐 목회자지만 그거 좀 더 힘들어요. 또 그리고 맨날 뭐 제가 잘 아는 어떤 국회의원이 있는데 아주 신실한 글쓴이에요. 근데 조금 이렇게 진보적 발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우파 사람들은 그분 보고 막 빨갱이 막 그러면요. 제가 상처받아요. 안 그런데 그 사람은. 극우를 10이라고 그러면 제가 1과 10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2부터 9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사역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좀 이런 그 어떤 이 성령적으로도 좀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파도 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 다음에 우파도 와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게 토양을 좀 넓혀놓자고요. 좀 넓혀놓자고요. 그래서 새로운 공감대 시대를 향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참 고민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대 흐름 가운데 한국교회 갖는 고민은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야성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개신교 선교사가 20만 7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권 선교사가 이슬람 사람들, 그러니까 모슬렘 출신들 회교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가 20만 7천 명인데 회교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라든지 회교권하고 부딪히는 곳에는 기독교가 아주 맵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교권 사람들은 얼마나 그 뭐라고 그럴까 야성이 있는지 그 지하드 성전을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하드 성전을 하는데 소위 폭탄 그 폭탄을 몸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살 특공대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지원율이 50대 1입니다. 그래서 100명 모집에 5,000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놀랄 일은 그 5,000명 가운데 100명을 모집하면 50대 1이니까 4,900명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4,900명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울면서 간다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자살특공대에서 떨어졌다고, 자살특공대 당첨이 안 됐다고 4,500명이 울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성을 미국 못당합니다. 유일하게 정말 참 하늘의 나라의 손을 들고 주여 상창하는 야성을 가진 한국교회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성이 사라졌어요. 70년대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70년대 중반, 후반, 80년대 초반까지 삼각산기도원이나 청계산기도원이나 부강동의 우국기도원 이런 데 가보면요. 그 근처에 있는 돌들은 반들반들 기도 자리가 돼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같은 때 가면 앉아서 기도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때 무척산기도원이라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 경상남도 김해에 있습니다. 무척 높다고 무척산입니다. 평야지대에서 한 800골 되니까 높죠. 근데 거기는 가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원 옆에 있는 큰 만세반석들은 아주 반질반질했습니다. 예민할 정도였습니다. 돌들이. 자, 서울 부임하면서 은혜 받았던 분들과 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보니까요, 산천은 의구한데, 에? 에? 잡초만 모성하네. 에? 그 돌들의 잡초만 나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금요일 토요일 지낼 때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주님을 부르짖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은혜 받던 그런 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 교회가 자랐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자랐다고 그러더라도 지금만큼은 교회 숫자가 많았겠어요? 한국교회 야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는 그 주여 삼창의 하나의 어떤 세리머니가 되고 의식화되었지 가슴 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뿜어져 나오는 그런 어떤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별세 목회 이 세미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한국적인 은혜를 주시는 독특한 한국적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별세 목회란 게 뭐예요? 이 목사님이 받으신 한국적 독특한 한국적 토양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를 놓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참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소형 중형 대형교를 거치면서 저남 정리한 거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적인 사역이 되고 사역이 비상을 나고 점프가 되고 어떤 한 단계 올라가려면 제가 보니 꼭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목회자 개인의 인격의 어떤 그릇 인격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위 카페스티라고 크레디빌리티라고 그러는데 목회자 사역자 개인의 인격의 어떤 그릇의 됨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교회의 그릇됨이 받쳐주지 못하면 상승이 안 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비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500명, 1000명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시점에서 딱 스테이트스 쿠어가 되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체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보니까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시대를 위한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비상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인식의 역량이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면 첫째는 목회자 개인의 인격의 역량,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의 그릇의 역량, 세 번째로는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인식의 역량, 소위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그것이 잘 모아져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창조적인 사역이 되고 역동적인 사역이 되고 시대를 섬기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목사님들 가운데 아, 역시 내가 우리 교회가 발전 안 하는 걸 내가 드디어 깨달았어. 나는 괜찮은데 교회가 못 받쳐줬구만. 혹시 그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의 역량도 우선은 목회자의 인격의 역량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출발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인격의 역량. 이것은 첫 번째로 목회 철학에 근거합니다. 이 철학이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념과 뿌리와 근거와 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흔들림 없는 나만이 가야 하는 그 길, 서럽고 남들이 볼 때 안 알아주고 어떨 때는 너무나 좌절하고 온갖 종류의 고통과 질곡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변기함이 없이 꿋꿋하게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근거, 그 신념, 그 확신, 그 뿌리, 이거이 뭐냐 이거뭐 세일 바람 불면 와뭐또 무슨 뭐 뚜레스야스 바람 불면 와뭐또 무슨 영풍 불면 와뭐 요즘 토론토 블레싱 어디 갔죠? 펜사콜라는 어디 갔어요? 빈얄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주한인보는 이미 하늘에 계십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굉장했습니다. 존 윈버, 빈야드 굉장했습니다. 토론토 블레싱은 말할 것도 없죠. 존 아놀드, 펜사콜라 굉장했죠. 물론 지금도 나름대로 어떤 흔적은 있지만 한때의 바람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이 내가 죽어도 가야 할 길이다.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저는 그걸 제자 삼는 길이라고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자 삼는 그 일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그럼 제자 삼는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한 사람에게 생애를 걸고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참 제자 훈련하면서 힘들었을 때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피아노 치면서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서 그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과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 길만이 주님이 내게 주어주신 길이다. 뭐 다른 건 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과 신념이 됐어요. 그럴 때 저에게 와주었던, 저에게 주었던 가장 큰 축복이 뭐였냐면요. 제가 12명 데리고 교회 시작했거든요. 어른 한 가정, 젊은이 10명 데리고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 시작할 때에 저를 청빙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가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너의 아버지 개척만 하는 것만도 충분한데 너 또 왜 개척하려고 그러냐. 제발 참아주라. 그래서 저희 모친을 제가 모시고 그 미국에서 제일 괜찮은 교회들, 수정교회라든지 그 멋있는 교회들을 구경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잘하면 이런 교회를 빌려가지고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을 마시고 걱정을 묶어놓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개척교회 가는 애환은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괜찮은 부부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한 30명 모일 때. 그래서 월요일 전화를 했습니다. 참아 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시겠습니까? 이만한 내가 못하겠고 어제 예배가 어떠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가 뭐 좋았고 뭐 그랬더니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래도 교회 등록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썩어가지고 중고등부도 없고 애들 교육 시스템 넣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등록하겠냐고.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피눈물 나는 거죠. 피눈물 나. 여러분 저도 다 겪었습니다. 저를 대형교회 목사로만 봐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를 받쳐준 것이 뭐냐.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건다. 내가 적어도 1, 2년 동안에 한 사람에게 생명을 걸고 집중해서 사람 키우면 1년에 10명을 안 키우겠나. 2년 동안 수명 키우지 않겠나. 3년에 30명 키우지 않겠나. 내가 또 젊은데. 내가 그 마음 가지니까요. 큰 교회 주눅당할 것도 없고 뭐 내가 스스로 좌절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것이 저를 버텨주는 영적인 버팀목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누가 와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목회처럼 이런저런 바람 분다고 요동할 필요가 없고 분명한 목회처럼 고집이 되면 안 되지만 확신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볼 때 목회자의 그 인격의 역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인격의 역량에 영향을 끼친 것이 균형감각입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제가 강조하는 것은 투 피를 강조합니다. 한 피는 뭐냐? 프리스트후드, 소위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또 한 피는 뭐냐? 프로피트, 이거는 예언자적 사역입니다. 사역에는 이 두 가지가 꼭 병행을 합니다. 예언자적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이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지나간 20세기 2000년 신약교회사는 어느 것 하나만을 강조할 만큼 그렇게 얄팍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성의 흐름이다. 또 사역의 흐름이다. 여러분 사역도 보십시오.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걸고 제가 하는 건데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1920년대, 30년대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뭐가 제일 힘이 있었느냐? 소위 성인주의라 교였어요. Adult Sunday School System이었어요. 그것을 제일 잘한 교단이 남침례교였습니다. Southern Baptist. 지금도 Southern Baptist는 그걸 아주 잘합니다. 그러다가 그 성인주의학교, 그 흔적이 지금 한국교회는 들어와가지고 주일 작년 성경공부 기억나시죠? 옛날에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시 반이나 10시부터 작년 성경공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내비게이터라든지 교육학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1대1 양육. 그 흐름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6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소위 소그룹, 스몰그룹, 그룹 다이나믹스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는 요즘 SF다 그래가지고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전인적 영적 형성, 전인격적 형성 이것이 요즘 아주 큰 화두입니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마 곧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이 흐름들이 있어요. 제가 한 생명에게 제 모든 것을 걸지만 이런 사역의 흐름에 관한 균형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목양하고 치유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소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뭐 이런 주님의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동시에 선지자적 사역은 무엇입니까? 도전하고 잘못됐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고 구약의 나비, 이 선지자들이 시대를 향하여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어떤 식으로 통절하게 외쳤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척교회 할 때 이 두 가지 균형감각이 있어야 돼요. 개척교회 하는데 강단에서 설교자가 선지자적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날마다 주어 패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치라 그랬다고 양을 매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꼭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요. 늘 목사님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분들이 나와 앉아 있는 거지 대체적으로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꼭 그 자리에 없어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적 은사를 받아가지고 양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안 자라죠. 제가 미국 신학교 같이 졸업한 친구 가운데 아주 그 머리가 명석하고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 아주 잘하고 학교 졸업할 때도 쿰라우드 우등으로 졸업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 친구는 너무 똑똑하니까 비판의 은사를 받았어요. 뭐 예배 시간마다 뭐 그냥 막 까고 비판하고 도전하고 막 상처를 갖다가 막 그냥 후려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 6년쯤 교회하다가 결국은 교회 문 닫아버렸어요. 이민자들은 위로받아야 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상처받을 곳, 상처받은 곳 치유받아야 할 언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한 1,000명쯤 자랐다 합시다. 1,000명쯤 자란 교회인데 목사가 맨날 올라가지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고 저는 그 노래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맨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러고 뭐 그냥 아 주여 내가 실수했습니다. 저 그 노래 좋아합니다. 나 이거 녹음 나가면 안 돼. 아마 제 심정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어느 정도 교회가 자라고 안성된 교회가 날마다 성도들 뒤치다거리하고 날마다 위로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필요하면 죄에 대한 지적도 하고 시대를 향하여 도전도 하고 선지자적인 선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시대를 풍미하는 여러 가지 영성들이 있습니다만은 2000년 교회사를 놓고 보면 다 반복입니다.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옷만 좀 갈아입었다 뿐이지 실제와 내용은 비슷비슷한 것이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수도원적인 영성. 아주 옛날에 신실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수도원 같은 데들, 뭐 여러 한국에도 그런 수도원들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자신을 추스리고 다 하는 그 영성, 그것도 귀하죠, 귀하죠. 그러나 그 수도원적 영성이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현실의 삶을 무시가 되겠어요? 또 죄를 멀리하는 영성, 죄에 대해 지적하고 치고 홀리클럽 만들어서 강력하게 성결을 추구하고 시대의 어떤 더러운 부분들을 지적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도 강조하면 안 되죠. 왜?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탈크가 지적하지만 지적하는 그 사람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와 죄에 대한 균형감과 지적하는 것적 균형감과 성령을 강조하는 영성.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성의 중요한 핵심 중에 성령의 역사죠. 그렇지만 성령을 강조하다 보면 은사를 너무 강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사의 주자가 되어버리면 은사를 주신 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고 메어달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안 주신다고 우리가 윽박 지르거나 땡깡 부릴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제가 좀 과한 용어를 사용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감각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말씀을 강조하는 영성. 솔라 스크립트라. 복음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너무 높이잖아요.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 말씀 강조하는 교회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약하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공동체를 강조하는 영성. 떼제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기서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귀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영감 있고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 점검되어 검증되어야 한다. 너무 좋죠. 그러나 공동체만을 강조할 수만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인 삶도 있고.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1세들이 가졌던 전적인 헌신과 그 다음에 열심과 세계교회 어디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한 교회를 위한, 교회 건축을 위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온갖 종류의 지사충성과 헌신과 땀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한국교회가 꼭 지속해야 됩니다. 동시에 지금 IT 세대에 저들의 합리성, 저들의 날렵함, 저들의 재빠름, 저들의 감각 이런 것들이 또 같이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사역인데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균형 감각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의 목회자 인격과 역량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 인격의 역량은 또 하나 더 결정되는데 소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 복음에 대한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는 뭐 신학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보면요. 1장 3절에 쭉 보면 이 복음을 이미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이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 교회가 복음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 법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바꿀 수 있겠다. 능력이란 말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뿜어져 들어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이해를 다 설명.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 복음이 들어오는 것마다 자주자나 그 다음에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 모든 다른 것을 초월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 진보주의 신앙을 하신 분들은 복음주의 교회의 능력을 더 얻기를 사모해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주의 보수주의 정통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진보주의자가 선점했던 소위 기독교 사회 책임과 그 다음에 약자와 소외된 자들과 어려운 분들, 힘든 자들, 제3세계, 그 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겠다는 이 마음을 가져주셔야 복음적 자기 이해와 연결되어서 인격의 용량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또 성경의 무엇은까지는 가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복음주의 계열에 계시는 그런 지금 조지 부시를 뒷받침하는 주로 그 계열이죠. 그쪽에 있는 분들은 마치 뭐 어떤 인식이냐.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의 표상이고 우리가 그래 그러면 나가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좌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 사람들은 기득권자다. 저 사람들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찍힌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좌파 신학, 진보 신학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이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육체적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아니하고 이 안에 나타나는 기적과 치유 표적의 이사들을 그대로 믿지 않는 이 진보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약자와 제3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준다 이 말이죠. 정확한 복음적 자기 이해가 있으면 자주자나 노예나 여러분 노예는 그 당시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과 귀족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귀족은 완전히 너무 없는 벽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것은 정말 너무 없는 벽입니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하다고 이방인을 지옥에 뗄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 큰 편차 가운데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남자와 여자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여자들은 그 당시 숫자에 카운트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벽을 뛰어넘을 정도의 복음적 자기 이해가 바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이 가운데 계시면 대부분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건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안에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동력력 탄생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보수주의자다, 혹은 우리가 무슨 뭐 기득권층을 대변한다 이런 식으로 찍히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받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제3세계 힘든 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더 포용하고 품는다는 것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목회자 개인의 역량이 커질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갖고 지금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역량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목회자 역량뿐만 아니라 교회 역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 역량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는 뭐냐? 관료주의, 교회 관료주의 문제입니다. 뷰로크러스입니다. 한국교회 가는 큰 지금 맹점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500명 이상 되는 전통적 교회에 부임한 후임 목사님 치고 당회와 갈등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다. 이렇게 참 비극적인 얘기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문제가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당장 해결은 안 되더라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교회 관료주의합니다. 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전 세계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요. 이 장로교회가 70%를 점유하는 그 나라의 70%를 점유하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에는 장로교회가 그래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럼 왜 다른 나라에는 발흥을 하지 못하는데 한국교회만 유별나게 장로교회가 힘을 갖는가? 그건 제가 볼 때 한국 문화와 맞아떨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한국의 문화는 본래 유교 문화입니다. 주자학입니다. 주자학의 프레임은 선지후행입니다. 먼저 깨닫고 그 다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보다도 깨닫는 것을 먼저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의 어떤 그 2조 500년을 나름대로 버텨주긴 했지만 마지막 가서는 이러다 나라가 망했구나 싶어가지고 실학이 나타났죠. 정약용. 오다가 보니까 정약용 뭐 그 흔적도 있던데 보니까. 목민심서 같은 걸 썼죠. 뭐에 실사구시 아닙니까? 그 목민심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월남의 호즈민은 베트남의 그 호즈민은 그걸 베개를 하면서 자면서 교육을 받았다, 교훈을 받았다 할 정도. 외국에서는 그만큼 평가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 좀 하려다가 그냥 실패하고 나라가 그냥 끝났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에게 과거에 학생운동할 때도 보면 성경 공부 교재를 1번부터 한 20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한 7번까지는 관찰에 관한 문제고 7번부터 한 14번까지는 해설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 15번부터 한 20번까지 문제는 적용에 관한 문제. 그런데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 대학생들 관찰과 해석은 빡빡하게 잘합니다. 아주 많이 그 답을 해옵니다. 그런데 해석은요, 거의 적용은 거의 텅비어 있어요. 그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정구를 막 치고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이 초대를 했더니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왜 저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느냐? 종 시키기 위해서 치면 되는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료주의가 돼요. 교회에도 이거. 그래서 관료주의자가 관료주의가 된 가장 큰 흔적이 뭐냐면요. 소명 중심으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직분 중심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소명 중심으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직분 중심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중심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파생되었어요. 하나는 뭐냐? 경직된 형식주의자가 되었어요. 예배에도 전통적인 교회는 순서나 빠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막 순서나 빠지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줄 알아요. 그냥. 난리 나요. 또 반대로 지성인들은 냉소적 비판주의자로 남습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는. 경직된 형식주의도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냉소적 비판주의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 아니라 직분으로 움직이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뭐냐면요, 소위 fortress mind라 그래가지고 요새의 사고 방식이에요. 요새 아시죠? 이렇게 fortress라고 해서 아주 금성 철벽같이 딱딱 굳어지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 관료주의와 때문에 굳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허니문 스테이지로 말랑말랑하게 은혜 가운데 하다가 그 다음 점점 더 형식주의가 되고 그 다음 경직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 화석화가 돼서 나중에 누가 탁 건드리면 팍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메마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숙제예요, 숙제. 이 교회의 용량에. 그래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형식화시키면 안 돼요. 재직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소명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재직회도 개척하고 재직회도 저는 부흥회처럼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잔치도 부흥회처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도 어떨 때는 울면서 결혼식 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감격해서 울어야 되는데 목사가 울었어요. 요즘에는 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정말 속에 불이 붙을 때 그랬어요. 돌잔치를 할 때도 애를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평생을 고통을 당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돌잔치를 하면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재직회도 부흥회를 했어요. 매달마다 하진 않았어요. 두 달에 한 번, 어떤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 준비된 재직회를 했어요. 재직회 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벌써 뭐 7, 8년 전 얘기니까 전에 얘기죠. 그때 가장 은혜 받은 찬양들, 그 당시에 한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은혜 받은 찬양, 복된 예수 그런 거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부르면 너무 촌스럽지만 내 사랑하는 그 이름 기억나시죠?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에. 이 찬송 모르십니까? 다 그 이후로 소명받았던 모양이죠? 하여튼 그때마다 두석 달 동안 아주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요즘 저희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찬송 아십니까? 기삼천 찬송이 있습니다. 요새. 시대시대마다 찬양. 그러니까 20분 동안 은혜로는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지난 두 달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합심 기도하고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주실 은혜를 기도하면서 합심 기도하고 합심 기도 마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두 달 동안 받았던 은혜를 간증해. 제자훈련을 받았던 거 간증, 큐티하면서 받았던 은혜 간증, 집회하면서 받았던 은혜 간증. 하여튼 또 사회 참여를 통해 받았던 은혜, 홈리스들 또 뭐 배고픈 사람들 같이 가서 봉사하면서 섬겨주면서 받았던 간증들, 이런 간증들을 해요. 그러면 벌써 한 시간에 한 3, 40분 지나갑니다. 그럼 그 순간 벌써 재직들의 마음이 흐물흐물해져 있습니다. 그 순간 재정보고합니다. 재정보고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하면 재정보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 바로 사역보고를 합니다. 재정보고하기 전에 사역보고를, 그러니까 오늘 재정보고가 좀 힘들겠다 싶으면 재정보고 전에 사역보고를 합니다. 왜 하느냐? 지난 두 달 동안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 그 다음에 전도한 숫자, 와서 등록한 사람들의 숫자, 그 다음에 훈련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사역보고. 그러니까 사역보고를 해요. 사역보고하고. 근데 많은 교회가 재밌는 거는 재직회할 때 사역보고를 안 해요. 재정보고만 해요. 저는 그것처럼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 분이 계시나 할 정도로 있잖아요. 이 재정이라는 거는요, 누구든지 일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 행정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마음 될 수 있는 것은 사역과 은혜와 축복입니다. 아십니까? 유일하게 마음 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요, 사역이요, 그 다음 변화요, 시대를 향한 소명이요, 목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정보고, 재정보고 다 하죠. 재정보고 마치고 나면, 사역보고 재정보고 마치고 나면 뭐 하느냐? 워크숍을 해요. 제가 재직들이 한 700명 될 때까지 거의 95%를 참석했어요. 저렇게 할 때마다. 워크숍은 저는 12명 이상 되면 디스커션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12명씩 그룹을 나눠가지고 예배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팀을 만들어서 그 워크숍 마치고 난 다음 워크숍 한 40분 동안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 각 팀별로 나와서 보고하게 합니다. 2분 딱 돼가지고 이분 지나면 종 땅 치고 말이죠. 예배분 나와서 보고하면 이름 보고합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 지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교회 지각하는 분들에게는 목사님 주보를 줄 때 노란색 주보를 줍시다. 그래. 그 왜요? 그러면 경고, 경고.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계속 노란색 주보 받는 사람들은 빨간색 주보를 봅시다. 줍시다. 왜요? 레드 카드, 퇴장 명령.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주보 앞에다 스티커를 붙입시다. 뭐냐? 앞 10분만 일찍 출발합시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스티커를 다 붙여주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우리 목사들의 머리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목회적인 머리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가 뭡니까? 경직된 형식주의를 다 파라 이거예요. 그래서 워크샵 마치고 난 다음에 재직들이 손 착 잡고 주시는 애들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죽으던 문성 탁 마치고 난 다음에 재직들끼리 서로 그 아브라조라고 그러죠. 아브라조. 헬라어로 아브라조란 말은 거룩한 포옹이라고 그래. 서로 허그하고 잘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그러고 서로 허그하고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은 재직해도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제발 경직된 관료주의나 형식적인 어떤 그 경직된 그런 사역 거기서 탈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용량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폴트리스 마인드라는 거 요새 마인드 금성철배같이 돼가지고 아무도 그래서 천명만 모이면요 교회의 어떤 구조가 다 형성이 되어서 외부에 어떤 힘이 들어올 수 있는 그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툭툭 튕겨나가고 사람들이 더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썩지 않으려면 갈릴리 바다처럼 자꾸 내줘도 썩지 않지만 썩지 않으려면 방법 중요한 방법 뭐냐? 새물이 들어오면 썩지 않아요. 새물이 들어오면 썩지 않아요. 교회가 새물이 들어와도 괜찮은 구조로 만들어 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용량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갖는 이 형식주의를 어떻게 타협할 것일까? 비판 갖고는 안 됩니다. 형식주의를 극복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동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 치유입니다.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살아있는 찬양과 기도를 올려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 역량을 크게 하는 것은 뭐냐?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는 것은 그 교회에 모이는 주일날 모이는 출석과 그 교회의 재정과 우리가 흔히 일반 말하는 그 교회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큰 바람 불면 날아갈 수도 있고 교회가 싸우면 나눠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는 믿을 게 못 돼요. 교회의 진정한 용량과 교회의 그릇됨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그 교회에 얼마나 변화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가? 그것이 결정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몇 명 출석 나는 그 어리석은 몇 명 출석 그건 목사님 혼자서만 생각하고 계시고 그거 그렇게 발표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뻔히 알만한 그런 수를 쓰면 안 돼요. 감동받을 일들이 필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와서 나는 뭐 주일 낮 출석 뭐 이게 다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부족한 종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변화된 평신도 지도자들을 키우기를 원한다. 좀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디사이플 메이커. 디사이플들을 만들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디사이플 메이커를 키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 교회의 용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사랑의 교회를 보면 사랑의 교회 주일날 몇 명 모인다지? 사랑의 교회는 건물이 어떻다지? 뭐 사랑의 교회는 어떻다지?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교회의 본모습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의 진짜 본모습은요 화요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평신도 훈련하는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자 순장 1500명 2000명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있을 수요일 정리에 마치고 난 다음 남자 순장들 750명 제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밀병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다 합치면 거의 한 3천여 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문제아들도 있어요. 그 중에 뭐 볼 때 좀 뭐 문제점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디사이플 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자, 저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희 교회 12명 모일 때부터 저는 이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같은 경우 제가 15년 개척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1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교회 사임할 때에 아이들 2,000명, 어른들 4,000명이 출석했어요. 6,000명이 출석했어요. 근데 저는 6,000명을 목표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건네주시는가? 처음 5년 동안에는 1년에 10명씩 키웠어요. 심지어는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10명씩 키웠어요. 왜? 제가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시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에 안 와도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처럼 여러분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민교회를 했으니까 좀 독특하니까 좀 다 상황이 다르고 대신 금요일 저녁에 전 그 다락방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소그룹을 다 모이게 했죠. 대신 그렇게 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대신 1년에 최소한 10명씩 키웠어요. 훈련했어요. 제가 많게는 5그룹, 적게도 4그룹, 많게는 7그룹, 적어도 제가 4그룹을 15년 동안 키웠어요. 소그룹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에 10명씩 키우니까 한 사람당 10명씩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가 몇 년마다 100명씩 늘어났어요. 중간에 5년부터 10년까지 5년 동안에 1년에 20명씩 키우게 되었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웠다는 것은 그 키우는 그 과정과 또 그 다음에 모든 그 프레임이 다 있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양육하고 훈련하니까 20명씩 키울 때는 한 사람당 20명씩 붙여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원해서 한 것도 아니어서 하나님 그렇게 지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400명씩 줄 출석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년부터 15년까지 1년에 제가 30명씩 키웠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을. 그런데 그때는 1년에 한 사람당 30명씩 붙여주시더라고요. 1년에 900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2,000명씩 등록하고. 제가 신앙의 양심상 제가 1년에 900명을 모아보자 이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을 걸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 집중력을 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교회의 역량은 그 교회에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몇 명 있느냐. 다른 교회 몇 명 모인다 하더라, 뭐 교회가 얼마나 살았다, 얼마나 건축된다 하더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평신도 지도자들만 훈련된 목회자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영적 세대를 계승할 만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보너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엑스트라 은혜로 주세요. 제가 15년 과정 가운데 대형교회 건축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내가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저는 성령운동하는 교회 출신도 아니고 저는 학생운동했고 캠퍼스 사역했고 제자훈련하고 큐티 강조하고 또 지성사회 복음화 이런 거 제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명령기도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이 사탄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마음이 약해서 물러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응? 저는 그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엑스트라로 저에게 건축을 대형교회 건축을 두 번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건축하고 나면 시험 들잖아요. 왜? 건축에다 에너지 다 쏟다 보니까 사람 키우고 훈련하고 영적인 변화와 역동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건축은 해놨는데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스피리추얼웨어가 없는 거예요. 소위 파워웨어가 없는 거예요. 능력에 어떤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키우고 계속 하다 보면요. 건축을 하더라도 그거는 엑스트라예요. 보너스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엑스트라 보너스 사역에다가 에너지를 집중하지 말고 핵심 사역에다가 집중을 할 때 교회 역량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교회가 커졌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어느 일정 시점에 가가지고 더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은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없어서 그렇다. 시대의 흐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없어서 그렇고 터닝포인트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용량과 인식은 어떻게 생기는가? 크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듣는 복음이냐 보는 복음이냐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60 이상 세대는 세대가 진공관 세대입니다. 트랜지스터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는 것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라디오 듣는 거.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 보면요. 밤에 라디오 끼고 주무신 분들 있잖아요. 등산 가도 라디오 끼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보면 다 늙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지성적인 설교, 위험 있는 설교, 강단에서 착 하면요. 아주 뭐 은혜를 받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도 여자분들도 그 시대의 어른들은 그 아주 귀에 속삭이면서 삭삭삭하면 막 마음이 약해집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so. 그러면 홀딱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 시대는 다 그런 시대예요. 40, 50대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예요. 40대 중반부터 50대가 아날로그 시대예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이해하시죠? 아날로그는 고치려면 한 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디지털은 이게 소리고 전파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고치려면 그 부분만 타닥타닥 해가지고 고치면 됩니다. 그게 차이예요. 근데 특별히 디지털은 보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런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 진리를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된다고 생각했는데 맞기는 맞는데 요즘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능력을 선포해가지고 진리를 증명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듣는 복음의 시대에서 보는 복음의 시대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를 잘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이런 토론을 하더라고요. 오 목사, 예. 야, 나처럼 설교를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모이냐. 근데 참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정말 설교는 잘하시는데 그분의 설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질 못했어요. 설교만 잘하셨죠. 능력을 보여줘서 진리를 증명하는 시대로 바뀌어줬습니다. 보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애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는 복음의 시대가 돌입이 됐는데 볼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없으면 애들이 안 옵니다. 젊은 사람들 시대가 안 옵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제가 1990년도 지금부터 10만 5, 6년 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그때는요. 가서 설교를 제가 한 2시간 하고 내려오면요.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때 중국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가서 중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내려오면 막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냐?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설교를 길게 했구나. 내가 좀 이 생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설교를 5시간 안 하느냐고. 하루 종일 하시라고. 지금요. 중국 교회가 2시간 설교하면 화막 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지금 중국도 볼 게 너무 많아요. 중국은 이런 비디오 시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국은 이 기술 혁신이 빨라가지고 바로 DVD로 바뀌었어요. 바로 CD로 바뀌었어요. 중국은 비디오가 없습니다. 바로 CD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볼 게 많은지 몰라요. 중국도 지금. 중국 가서 설교 3시간 하면 열받습니다. 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볼 게 많은 시대 가운데서 이런 보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주일날 몇만 명이 모입니다. 주일날 3부, 4부 같은 경우는 3부에 한 8,000명, 4부 8,000명 모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본당이 몇 석인가 하면요. 2,000 한 10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막 끼어 안고 계단에 안고 2,000 한 300명까지 앉습니다. 본당에. 2,300석 본당 가지고 주일날 한 예배에 어떻게 8,000명이 모이겠습니까? 이게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한지 압니까? 애들이 메가박스에 가가지고 영화 보는 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대한극장 뭐 이런 데 큰 데서 한꺼번에 1,000명씩 채워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여줬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메가박스, CGV 이런 데 가서 50명, 100명씩 들어간 데 가서 다 영화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들 다들 경건하셔가지고 보신 적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애들이 익숙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주일 낮 예배 때 적어도 한 열몇 군데 나눠서 예배를 드려요. 다 영상으로 드려요, 영상으로. 본당 빼놓고는. 그래서 뭐 술집이 변화되어 예배실로 900석. 그 다음에 목욕탕이 변화요 예배석 1200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배석을 동시에 교회 안에 그 내에 이제 해가지고 뭐 500석짜리, 200석짜리, 300석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몇 군데를 만들어 한꺼번에 8,000명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옛날 같으면 5년 전까지만 드리면 불가능입니다. 지금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저희 교회를 들었습니다. 보는 복음의 시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일날 뭐 영상 띄워주고 뭐 그다음 뭐 모든 걸 뭐 영상으로 봐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정말 이 보는 복음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증명될 수가 있겠는가. 소위 진리에 대한 능력에 대한 증명의 역전현상,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이 정체된 현상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권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권위가 주어진 권위가 행사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목사 한 수를 받았다, 총회장님이시다, 그 다음에 어떤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소위 주어진 권위, given authority가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지금은 뭐냐?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획득된 권위의 시대예요. E-A-R-N-E-D, earned authority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이 20세기 중반 후반에 나타났던 오순절 운동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꾸준한 성장하는 것이 베티스트고 폭발적인 성장은 펜테코스트입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흐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순절 성령운동하는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목사 한수 받은 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슨 뭐 총회장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병 낫도록 기도의 능력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응? 응? 아마 절감하시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위의 역전현상이 됐다니까요. 옛날에는 총회장님 오신다면 저희 어릴 때 시골교회 총장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시골에 일주일 전부터 막 뭐 그냥 쓸고 닦고 교회 떠가고 그 다음 꽃꽂이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은 총회장님 그런데 가시지도 않겠지만 교회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총회장님이 기도하고 나오면 감사한 일이고 총회장님이 기도했는데도 안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평신도가 기도하는데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권위의 역전현상이 벌어진 거죠. 주어진 권위에서 획득된 권위 시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민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권위적이다. 목회자 권위는 필요하죠. 그러나 권위적이 되면 목회자가 너무 딱 그 위치가 너무 굳건해져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 교회는 잘하기는 틀렸어요. 예. 교회가 아주 편안하고 쉽게 접근하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칠 때는 사자호를 통하더라도 내려오면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같이 마음을 나고 같이 따뜻한 마음을 해서 따뜻한 눈길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돼줘야 교회가 시대를 향하여 고착화되지 않냐고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접목되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가 새롭게 집필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양 100주년 앞에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한국교회가 우리가 영어를 좀 잘 못해서 그렇지 영어만 잘하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이 새벽기도의 열풍, 한국교회 독특한 헌신, 전적인 위탁, 한국교회 독특한 사람관리, 한국교회 독특한 양육 시스템, 한국교회 갖는 독특한 기름 부으심, 어떤 깊은 영성, 이거는 한국교회 갖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이걸 앞으로, 영어가 원수예요, 정말. 그래서 옛날에는 영역이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를 잘해야 영역이 있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지나가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한국교회가 가진 이 강점을 이런 패키지화 시켜야 돼요. 세계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별세목회 사역이 패키지화하는데 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이 겨우겨우 연명하는 수준에 서바이벌 하는 수준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리바이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잘못 전한 게 있으면 다 제거하시고 역동력 있고 창조적이며 능력 있고 기름 부으심 있고